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전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에 불임에 가까운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신의 특별한 저주이자 동시에 그 불임 부부 당사자들의 미래가 없다고 여겨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인 사회에서 굉장한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가시적인 부를 얻게 되고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그 개인에게 큰 유익과 이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추를 옮겨서 창세기 12장 초반의 아브라함의 입장,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의 전말을 알 수 없고 이야기의 결론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앞으로 어떤 것을 얻게 되고 잃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어서 수자원이 풍부하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풍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최초의 왕정 국가였고 최초의 도시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400년이나 앞서서 법전을 편찬해낼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룩하던 국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도시국가 안에 산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적인 것을 차치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고향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와서야 이사를 간다거나 이민을 가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보편적인 일이 되었지만 오늘로부터 4천여 년 전 본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시가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이주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나고 자란 곳에서 시족사회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그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정성에서 불안정 속으로, 확실성 속에서 불확실성 속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걸치고 걸쳐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기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의 내용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에 실제로 드러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복의 내용들이 아니라 도리어 또 다른 문제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그 먼저 미리 땅을 선점하고 있는 또 다른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아브라함 일행이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성경을 보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남쪽으로 흐르고 흘러서 어느 지점에 이르러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문제인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저자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한 절에 표현할 정도로 기근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한편 이 기근은 성경 전체에서 특정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기근이나 흉년 혹은 가뭄에 대한 내러티브가 이렇게 소개될 때마다 그 기근의 정도에 따라서 기근이라는 그 단어의 쓰임, 단어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기근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상태의 기근, 가장 피해가 막심한 경우에 쓰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을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기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단어 하나만 가지고 기근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근이나 흉년 같은 것들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 그러니까 인류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기근의 참상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기근이 어떤 건지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와 인류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어야 했던 기근은 1932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그 차이드 포리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동명의 영화가 있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소설의 도입부에 보면 당시의 끔찍한 참상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개미 혹은 곤충 알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흙덩이를 씹어댔다. 그리고 나무 껍질을 하도 먹다 보니 잇몸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아주 최소한의 영양분, 아주 최소한의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다 보니 평소에 먹을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먹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흙을 먹고 나무 껍질을 씹어대다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인육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이러한 겁니다. 기근은 사람의 사람다움을 상실하게 합니다. 기근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해야 했을 기근,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나안에 갔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다를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이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기근, 사람의 사람다움까지 상실해버릴 정도의 어려움 속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넣으셨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을 본문에게, 성경에게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마주했어야 하는 그 기근과 같은 현실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기근과도 같은 현실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새벽에 함께 묵상했던 야고보서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반드시 시험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험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사범계열의 학과를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매 학기마다 교육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했어야 했습니다.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교육 과정 및 평가라는 이 과목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학습자가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제 인상이 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정말 좋은 시험, 정말 좋은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만큼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몇 점을 받았는지만큼 몇 점을 잃었는지, 몇 점을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답노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도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드러내주십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제 모르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시 기근의 현장입니다. 유대전승, 그러니까 미드라시 같은 이렇게 문헌을 보면 본문에 기록된 이 기근이라는 것이 가나안 지역의 국지적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일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이와 같은 기근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패턴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생긴 겁니다. 어떤 지혜냐면 이처럼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기근이 피해가면, 기근이 다 지나가면 그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절에 보면 거류하려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가 완전히 이주해서 정착해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애굽에 가는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이렇게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한시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난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여서 서술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방위가 정확한 어떤 지리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려간다라는 것은 지리적 정보를 반영한 것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이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고지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더더욱이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의 저자는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의 결론부에서 창세기의 저자가 썼던 표현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창세기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는 내려가지만 가나안으로는 올라갑니다. 브루스 월키라는 이 학자가 창세기 주석에서 이 내려갔다와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것은 히브리어의 문법과 문맥상에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나갔다라는 표현이고, 다시 애굽 그 가나안으로 올라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왔다라고 바꾸어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었고, 동시에 지금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패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가장 먼저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리고 가나안 같은 곳에는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어떤 환대 문화가 잘 정착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가족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바세바의 경우를 보면, 만약에 다윗이 바세바 그 우리아가 남편이 아니고 형제, 남매 관계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동일한 겁니다.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는데, 서로 간의 관계를 남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려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팔아버리는 아주 인생 최대의 실수를 지금 아브라함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마음의 동기가 생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아브라함은 안전과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더니만 그 결과가 어떤가요? 도리어 그들을 불안전하게 합니다. 안전을 위한 선택이 그들을 가장 불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뢰를 둘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행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었다던가 간구했다던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실에 집중해서 세상이 말하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가치, 이것만 있으면 네 인생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쫓기를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계산을 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기시감처럼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보라면 그것은 단연 돈입니다. 저마다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나 사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돈이 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정말로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과도 같은 명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은 인생사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맹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혼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 앞에서 돈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사람이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를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저는 아주 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명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명제에서 돈을 빼놓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것,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어라고 여기는 그 주체를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보십시오.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저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이 말하는 그 무언가를 구비하고 있으면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여기 있는 그 무언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 앞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었고, 본문의 시험 기근을 통해서 이것이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그 시작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창세기 내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어떤 사건에 개입하셔서 반전을 일으키실 때, 혹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것을 주목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답, 아브라함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답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그 사라의 경우처럼 첩을 둘 때는 임신의 유무나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 일주일 정도에 마치 그 메디컬 테스트와 같은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때 이 재앙을 내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앙의 실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내놓는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맥락상 이것이 사라와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질병, 그러니까 성병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특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 재앙의 실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단지 추정할 뿐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재앙이라는 단어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훗날 모세가 다른 바로 앞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재앙이 그냥 개인적인 어려움, 불편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 왕가와 국가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재앙이 쏟아내리자마자 바로가 그 쏟아져 내리는 재앙의 주체, 그러니까 재앙을 쏟아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자신이 사라를 처부로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현실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방왕인 바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내에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의로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이 의로움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하면서 이제 바로가 굉장히 깊은 분노, 자신의 이 분개를 참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쏟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단순히 피해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낮은 수준의 부도덕함, 거짓됨,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실체에 바로가 실망하면서 바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를 돌려주고 그들을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일단락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17절, 18절,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는 아브라함이 다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늘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퇴양난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 그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됩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까지는 갔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육신이 이끈 대로 아주 쉽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르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자신의 계획과 세상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수렁 속으로 가서 교회는 가장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경은 실패가 성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은혜만이 성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찾아오셔서 이렇게 상황들을 풀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그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길을 크게 잃어버리셔서 당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크게 당황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5살 정도 됐던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교회에 처음은 아니고 굉장히 오랜만에 놀러 갔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5살인데 신기하죠? 이렇게 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제가 그렇게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이렇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경계선을 넘어서까지 이렇게 놀러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할머니 교회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골 교회를 생각하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영등포구 신길동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골목이 복잡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5살이 놀러 간 거죠. 이렇게 한참 놀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보니까 알고 있는 가게들, 알고 있는 풍경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창을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정말 크게 잃으면 재미있는 것은 첫, 처음에는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길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길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길을 잃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5살이었던 꼬마가,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 미로 같은 길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제자리를 빙빙 돌 뿐이었던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해가 저가고 길을 잃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진짜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우니까 저희 할머니가 어디선가 그 울음소리 듣고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는 미로 같은 골목 속에서 절대로 교회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어쩌다 우연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5살은 미로 같은 골목 속에서 교회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로 우리의 안에 있는 자원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롯이 가는 일이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끌고 다시 가는 겁니다.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끊임없이 수렁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제대로 된 길을 끌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은 완전히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만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을 쫓을 때만 복음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처참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요즘에는 어플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는 뭐 길을 잃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길을 잃는 경우들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가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가 셧다운이 되면서 제가 섬기는 고등부도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기가 막힌 정말 어떻게 이런 우리 안에 구상이 떠올라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계획들이 이제 막 수립이 되면서 정말 다 같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길이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현실, 각자의 현상, 각자의 일상 속에서 저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멘붕이 와서 이렇게 멍을 때리다가 책을 봤는데 그 책 한 글귀에서 굉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을 헤맨다고 해서 다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을 헤맨다고 해서 다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때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길을 헤맬 수 있지만 길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진퇴양난, 수렁에 수렁을 거듭해서 아주 어두운 곳에 그렇게 머물러 계십니까? 다 망친 것만 같아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답이 없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서 계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끊임없이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매출하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여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만났을 때 무작정 신앙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안전은 하나님밖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전과 의미 그리고 미래를 찾으려고 할 때 도리어 불안정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 그리고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우리의 현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현실 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롯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한 처참하고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쫓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